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자, 새로운 주제 해보죠. 이번에 유럽 얘기. 요즘 유럽에서 참 이것도 진짜 볼 때리네. 전기 문제 때문에 전기값이 올라가지고 서로 유럽 국가들끼리 비난전이 벌어졌다.
니네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 이놈들아 라는 얘기를 독일은 프랑스에게, 프랑스는 영국에게, 영국은 스페인에게, 스페인은 핀란드에게, 핀란드는 스웨덴에게, 스웨덴은 헝가리에게.
유럽은 개판되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아, 네, 네, 비슷합니다. 네,
김상훈 기자님이 주제해 오셨습니다.
네.
무슨 얘기? 이런 얘기 맞죠?
네, 맞아요. 잠깐 슬라이드 먼저 보여드리면 지난달 말쯤에 유로 액티브라고 하는 유럽 언론 매체입니다. 이게 EU의 정책들을 많이 다루는 매체인데 여기서 이런 기사가 나는 거예요. 치솟는 전기 요금 때문에 노르웨이가 유럽 전력망에서 탈출할지도 모른다.
유럽은 전력망이 다 연계돼 있습니까?
통합돼 있나 봐요, 나라마다.
그게 유럽이 되게 독특한 건데 각 나라들이 에너지 믹스를 본인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석탄 발전소 이만큼 질, 원전 이만큼 질 다 하는데 그리드 전체는 통합돼 있어서
남는 전기는 옆 나라로 보낸다.
프랑스 거 사다 쓰고 어디 거 사다 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얘기가 굉장히 재밌어서 오늘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사설로 이런 얘기도 나와요. 독일의 전력망 문제가 유럽 전체를 끌어내리고 있다.
재밌네.
그래서 독일 때문에 그렇다.
이 모든 게 다 독일 때문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네.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이게 또 굉장히 또 원색적으로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원색적으로 독일을 많이 비난을 합니다. 요거는 지난해 말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분이 스웨덴의 에너지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독일인들 때문에 몹시 화가 난다라고 TV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최근에 스웨덴 남부의 전기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최근 한 2, 3년간 많이 올랐는데 이게 다 독일이 대책 없이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독일이 뭐 자기들 마음대로 원전을 지우고 뭐 재생에너지 늘고 이런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날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 피해를 스웨덴 사람들이 입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독일이랑 북유럽의 다툼 이런 것들은 뭐 에너지 믹스라는 게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구호 이런 것들로 뭐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탈원전, 탈탄소 이걸 위해서 본인들은 그냥 굉장히 전격적으로 원전을 다 지우고 재생에너지를 엄청나게 늘려서 전체 에너지 전기 발전량의 60%를 재생에너지로 만들고 있거든요.
지들은 그래놓고 전기 모자라니까 남이 만든 전기 다 갖다 쓰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요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요게 문제인 건데 보시면 독일을 중심으로 이웃 나라들이 전기요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와.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 있는 뭐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는 거의 뭐 수력 발전소로 많이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비쌀 이유가 없어요. 스웨덴도 수력 발전소, 그다음에 원전. 보시면 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원전이란 말이죠. 전기요금이 비쌀 필요가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재생에너지를 독일이 엄청나게 많이 쓰고 부족할 때 전기를 사가고 남을 때는 팔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전력시장, 도매시장이 교란되면서
수요가 급증해서
수요 급증이라기보다는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순히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비싸서 전기요금이 오르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전력시장에서 전기 도매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는 한계가격 같은 건데 예를 들면 낮 시간에 태양광 발전소가 엄청 잘 돌아가서 전기를 많이 만들어낸다. 그러면 수요 대비 공급이 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전기를 마이너스 가격으로 밀어냅니다.
예.
전기를 마이너스 가격으로 독일에서 밀어내면 옆 나라들은 그 전기를 사다 쓰는 거죠. 값싸니까.
싸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옆 나라의 발전소들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도매 시장에서 마이너스 가격의 전기가 막 나온다고 해보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가격을 당연히 그 전기를 가져다 쓰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발전소들은 전기를 만들었는데
팔 데가 없어.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낮에도 계속 일률적으로 전기가 잘 생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둥켈플라우텔이라고 해서 이게 겨울에 해도 많이 나지 않고 바람도 잘 안 부는 날들이 꽤 오래 지속이 되기도
태양광
합니다.
태양광 박살나겠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전기를 다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나라에서는 태양광이랑 풍력발전소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가스발전소를 돌려야 되는 건데 그럼 다른 나라는 전기가 부족해서도 가격이 오르고 또 여기서 천연가스발전소를 돌리면 이 가격은 또 비싸서
비싸서
이렇게 비싸서. 이중으로 올라가는 효과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수박 많이 먹기 시작하면 전국 수박 값이 다 올라서
그거랑 그런 거죠.
수박 많이 안 먹는 충남 도민들도 비싼 수박 사 먹어야 된다.
그렇죠.
그 말인 거죠.
수요가 많아져서 결국 그런.
그럴 거면 서울 사람들이 자기네 텃밭에다 수박 농사를 짓든가.
야 그러면 그냥 야 끊어. 우리는 유럽 안 할래. 이제 노르웨이는 별도로 산다. 뭐 그런 얘기 나오겠네요.
그런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독일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탈탄소의 모범 국가고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그래도 성공에 가까워 있는 국가다. 재생에너지 어떤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예. 근데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야 니들은 그렇게 하지만 이게 다 우리의 희생을 발판으로 삼아서 니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우리가 너무 피해를 많이 입는다. 그런 얘기들이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독일이 탈탄소 재생에너지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예.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원전, 태양광 이걸로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데 기후에너지부 김성환 장관이 엊그제 그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전 재생에너지 함께 못 갈 이유가 없다. 근데 과거에는 탈원전 플러스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진보 쪽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확실하게 방향을 튼 거죠. 앞으로는 재생이랑 원전이랑 같이 가겠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고
예.
이 변화는 사실 독일이랑 이웃 나라들 간에 벌어진 일을 보게 되면 아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아마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해볼게요.
예.
사실 우리는 그 우리나라는 에너지 섬이어서 우리가 그리드라고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할 때 국가 단위에서 한정돼서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EU 같은 경우에는 회원국 전체가 같은 그리드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에너지 믹스는 각 나라들이 한 주권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어떤 한 국가가 에너지 믹스를 잘못 짜서 거기서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면 전체 회원국들이 다 같이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유럽이 이런 식으로 에너지 믹스를 짰는데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전체 EU 회원국의 에너지 믹스입니다.
아, 전체.
전체. 예. 2010년에는 석탄 한 축, 그 다음에 원전 한 축, 그 다음에 수력 발전 이렇게 세 축의 천연가스 정도가 보완하는
예.
그런 그리드였어요. 그래서 예. 보통 이 석탄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게 독일, 폴란드 이런 동유럽 국가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가 원전. 그 다음에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나 스웨덴, 그 다음에 스위스 같은 나라들.
예.
그래서 이 세 개 축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유럽에 보면 그래서 굉장히 한쪽으로 에너지 믹스가 전원 믹스가 쏠려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르웨이 같은 데는 거의 수력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은 수력만 가지고 그러면 본인들이 전기를 만들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식의 어떤 상호 보완적인 그리드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졌던 거예요.
서로 연결해서
되게 해결한다. 효율적이네. 자기 잘하는 좋네. 거 하면서
그렇죠.
서로 모자랄 때는 품앗이하는
자유무역 굉장히 효율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낮에 전기 수요가 굉장히 많을 때는 북유럽 국가들이 수력 발전소를 많이 돌려가지고 여기서 만든 전기를 유럽 본토로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줘.
그렇죠. 근데 대신에 유럽 본토에 있는 기저 발전원 석탄 원자들은 24시간 돌아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부족할 때는 거기서 전기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
근데 저녁에도 왜 수력 발전을 못하지? 물은 24시간 흐르는데.
원전하고 수력은.
네, 여튼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어떤 그리 본인들의 어떤 네. 믹스를 짰던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축이 사라지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석탄 까만색 석탄 발전이 쭉 줄어들다가 지금은 이렇게까지 줄어 10%까지 줄어 있어요.
어머나.
그래서 이 10%까지 줄어드는 자리를 독일이 예를 들면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식으로 나눠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서 이 상호 보완적이었던 메커니즘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왜 붕괴 태국까지 있어요? 그 서로 어차피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뭐 수력 발전.
네.
뭐 독일은 태양광.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여기는 원전.
2인 삼각 게임을 경기를 하면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뭔가 결과적으로 붕괴됐다면 중간에 노는 놈이 하나 있는 겁니다. 우리 목봉 체조 해 봤잖아. 10명이 통나마시 뭉기는 거 이거 잘만 하면 어시어시 되는데 뭔가 무거워지고 아, 무너진다.
살짝 밑으로 내려.
중간에서 이게 쇼만 하는 놈이 한 두 명쯤 있는 거야.
그렇게도 볼 수 있기는 한데 이제 과거의 전통 발전원들을 보게 되면 되게 예. 예측 가능해요. 수력 발전소도 이제 물을 가둬뒀다가 필요할 때 발전소로 돌리는 거고 예. 발전소들은 그냥 연료를 넣으면 때우는 거잖아요. 근데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은 언제 전기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네. 그게 문제야.
근데 수요는 굉장히 전력 시장에서 불규칙하잖아요. 낮에 다르고 밤에 다르고 계절마다 다르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랑 서로 교환하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때는 말씀하셨던 대로 많이 태양광에서 많이 나오면 보내주고.
맞습니다.
밤에 안 나올 때는 프랑스에서 받고.
그렇죠.
서로 주고받는 시스템이라면서요.
태양광과 풍력을 점차 늘리면 얘네들은 언제 삐져서 전기 안 만들지 모르니까 얘네들이 예전에 석탄 발전일 때보다 더 많은 그리드들이 이게 수시로 야, 이게 그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발전소는 그냥 우리는 친환경 할래 하고 바꿔놓고 그리드를 그대로 하니까
또 송전망의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잠깐 슬라이드 먼저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예. 북유럽이랑 유럽 본토를 잇는 해저 HVDC 케이블망이에요. 보시면 노르웨이 그다음에 스웨덴 이쪽이 유럽 본토 덴마크 네덜란드 뭐 폴란드 그다음에 영국 이렇게 많이 이어져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럴 때는 그냥 서로 필요할 때 전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럴 때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이제 독일이 재생에너지를 전체 발전량의 60%로 하면서부터 예. 바뀐 건데 이런 예.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 낮에라도 잘 나오면 돼요. 낮에라도 잘 나오면 그때 싸게 쓰고 밤에 또 보내면 이런 게 상호 교환이 되니까.
네.
근데 보시면 이게 둥켈플라우터라고 해서 2023년에 벌어졌 1월 겨울에 벌어졌던 일인데 이게 한 보름여간 보시면 이게 수요입니다. 아, 이게 로드라고 하는 건데 전력 수요예요.
수요는 일정한데.
수요는 일정한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훅 꺼져 버리잖아요.
한쪽이 진짜 논샘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이 이 겨울에 안개가 자욱해서 예를 들면 햇볕이 들지 않고 근데 바람도 잦아들어서 북해에서 풍력 발전소로 돌릴 수도 없고 이만큼 전기가 부족하면 당연히 전기를 이웃 나라에서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노르웨이에서 독일, 영국, 네덜란드로 해저 케이블로 전기를 보낸 겁니다. 보시면 2021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주고받는 상호 교환적 관계이긴 했지만 수시로 주고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2021년도부터 이제 해저 케이블이 조금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많이 늘어나다가 2024년이 되면 거의 2기가와트 정도가 간다라는 얘기인 건데 음흠. 2기가와트 정도면 원전 1기 반 2기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전 1기 2기 정도는 기본적으로 매달 독일로 전기를 보낸다는 건데 그럼 원래 있던 수요는 그대로인데 발전소도 그대로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쓰던 전기가 절로 가는 거예요. 독일로. 그럼 당연히 여기는 전기가 부족해지겠죠.
비싸지고.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럴 때 그냥 야 이거 우리나라 전기인데 막아 좀. 그거 안 됩니까?
근데 그게 어려운 게 뭐 사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기사가 그런 거예요. 예. 스웨덴,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아 이게 왜냐하면 자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우리가 그래서 해저 케이블을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예. 조금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온 케이블이 있는데 우리가 요거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 그래서 나왔던 건데 예를 들면 해저 케이블의 용량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새로 신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더 많이 보내고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그걸 취소를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하니까 EU 집행 당국에서 야 이건 경쟁법 위반이다.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조사를 하기도 해요. 그 말인즉슨 전체 그리드는 유럽 집행위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끊고 싶다라고 해서 끊을 수도 없고 실제로 정말 끊었다고 한데 그러면 예. 본인들도 상호 교환적 관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인들도 부족하면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끊으면 저기서도 안 주는 거죠.
그러네요.
가져올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을 수도 없는 굉장히 어떻게 딜레마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독일이 우리는 그냥 비싼 전기 쓰더라도 친환경 쓸래.
본인들은 그렇게.
라고 하면서 친환경으로 돌아버린 게
네.
전체적인 생산량이 줄어버린 셈이네요.
그래서 가격은 올라가지만 우리는 그냥 비싸도 쓸래. 가 되다 보니
네.
비싸면 못 쓰는 다른 나라들은 저 독일 때문에 저 저렇게 됐다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북유럽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그렇고요. 체코에서도 그렇고요. 독일인들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아직 우리나라에 많이 전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거 잠깐 보시면
이야,
이게
진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리 남부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렇게 송전망들이 다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쪽은 굉장히 이렇게 전기 가격이 쌉니다. 북부는 수력 발전소가 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인구 밀집적인 이 남부는 이렇게 가져온 전기, 여기서 만든 전기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니까 부족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하. 여기 보시면 이 밝은색 선이 남부의 전기요금 가격 추이예요. 그리고 이 진한 색이 북부 전기요금 굉장히 싼 곳 전기가 추인데 보시면 과거에도 이렇게 많이 벌어진 적도 있긴 하지만 이때 한 180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평균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남부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남부의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고 원래 스웨덴의 전기가격, 아니 노르웨이 전기가격은 이 정도에 마땅한 건데 독일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국민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특히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전기요금이 어떻게 보면 생산 원가에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다. 그래서 스웨덴이랑 노르웨이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보려고 그냥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다만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당장 뭐
근데 EU 집행위 차원에서 뭔가 바꿔줘야 되는데 사실 EU 집행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날은 독일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쉽게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예를 들면 독일이 태양광 풍력 이런 거 많이 하는 좋아. 그래 신재생 에너지 깨끗하고 좋아. 그러면 그냥 없어지게 하지 말고 그나마 돈 많은 나라니까 유럽에서 독일이 네. ESS 같은 거 좀 열심히 깔아가지고
네.
낮에 열심히 발전 돌리고 그거 버리지 말고 그걸 뭐 좀 저장했다가 밤에도 좀 쓰고 그렇게 설비 투자를 더 하면 안 됩니까?
뭐 설비 투자를 하면 되죠. 근데 다만 그게 설비 투자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다 될 수 있을 만큼도 아니고 워낙에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쨌든 부작용들을 이웃나라들이 그냥 감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그냥 사다 쓰면 되겠지. 부족하면. 라고 생각했다.
뭐 그랬겠죠. 굉장히 쉽게. 그리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 저 프랑스에서도 값싼 뭐 원전으로 만든 전기 사오고 북유럽에서도 수력으로 만든 전기 사오면 되지. 우리가 굳이 원전을 계속 들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거 독일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합리적인 선택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이웃나라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짜증나겠네요. 이웃나라는.
프랑스에서도 그래서 매우 독일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감정들이 사실 몰랐는데 2024년 총선 때도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시면 프랑스는 EDF라고 하는 사실 국영기업이 발전소를 돌려서 대부분의 전기를 만들잖아요. EDF가 돈을 잘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낮 시간대 그렇게 많은 남아도는 전기 때문에 독일에서 이제 마이너스 가격의 전기들이 넘어오면 EDF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돈도 못 벌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수요가 결정이 되는 전력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은 이제 한계 가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가격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들어오면 다들 마이너스 가격을 사가지 내가 비싸게 파는 전기를 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독일이 생산 안 하면 비싸게라도 팔 수 있는 그런 수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네. 예를 들면 우리는 그렇죠. 그래 독일이 생산 안 하고 좋아 우리는 그럼 우리가 생산 많이 해서 독일의 전기 수출이라도 열심히 하자.
전기 수출할 수 있죠. 전기 수출할 수 있는데
벌자.
전기 수출할 수 있는데 부족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밤이거나
예.
혹은 바람이 안 불 때는 독일에 전기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가겠죠.
예.
근데 문제는 여기서 사가게 되면 당연히 발전사들은 이웃나라 이웃국가에 있는 발전소들은 독일에 팔고 싶겠죠. 비싸니까.
네.
부족하니까 비싸게 주고 사가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예. 큰일 나기 때문에. 예. 그럼 여기는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저기다 비싸게 팔면 여기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거고. 그런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프랑스에서 하루 동안 벌어지는 가격 도매시장 가격이에요. 이 보시면 5월 달에 보시면 낮 시간대 마이너스로 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낮 시간대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 그쵸.
그러면
수출하는 전기 회사들도 돈을 못 벌어요. 저런 것 때문에.
파는
회사도 그러니까.
파는 회사 전기를 파는 회사. 그래서 EDF가 이것 때문에 손실을 꽤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전기를 팔아야 되는데
독일이 어설프게 친환경을 하는 바람에 친환경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전반적으로는 전기 생산량이 작으니까 가격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국내 맞습니다. 전기요금 가격은 올라갔는데 프랑스 전력회사는 돈도 별로 못 벌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원래 벌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죠.
아,
왜냐하면 이 가격에 팔았어야 되는데 저기서 마이너스 가격인 전기가 많이 넘어오니까 사람들이 저걸 샀으네. 그럼 내가 못 파는 거잖아요.
아, 최악이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다들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보시면 이게 재밌는 건데, 사실 명료 가격으로는 아마도 독일이 제일 비쌀 거예요. 근데 보시면 프랑스 가격도 많이 올라와 있고, 이건 구매력 기준인데, 체코가, 체코라고 하는 나라가 전기요금이 제일 비쌉니다.
체코가요?
네. 구매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체코 같은 경우에도 독일이랑 바로 붙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만든 전기가 대부분 또 이렇게
독일로 가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아이고. 그래서 이 주변 나라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독일만 꿀이네?
그렇죠. 보시면, 그래서 이게 보시면 독일 때문에, 독일 같은 나라들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는 거예요. 이게 순수출국이 있고 순수입국이 있잖아요.
전기.
과거에 독일도 뭐 석탄발전소, 그 다음에 원전 돌릴 때는 수출국이었습니다. 전기를 많이 수출해요. 네. 이웃 나라들에. 예. 근데 지금은 아예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거의 뭐 재생에너지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들, 체코 같은 나라들, 노르웨이, 그 다음에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없었으면 사실 독일에서는 전기요금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을 수도 있고, 더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정전, 이런 문제들 달고 살았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독일도 사실은 밤에 태양광 안 나올 때 비싼 전기 샀어야 되니까 쟤네도 요금은 많이 쓰긴 하는데, 네. 저런 독일의 정책 때문에 다른 나라도 다 같이 비싸진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 세계화 시대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에브리띵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뭐 갑자기
밀어내기
소고기를
시작하면.
좋아하는 바람에 소고기 값이 오르고, 중국이 전복을 먹기 시작했대. 그럼 전복 값이 세 배 되고.
뭐 그렇죠.
다 그러는 것 같기는 한데, 나는 이제 얄미운 게 본인들은 친환경 한다고 하면서.
근데 사실
처음부터 사실 독일의 전략은 옆 나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유연성 자원이라고 전원이라고 네. 대부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헐적이고, 이게 수요단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쓸지 몰라가지고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공급단에서도 이게 흔들려버리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유연성 전원이라 그래서 뭐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대부분 많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우리가 유연성 전원, 그래서 원전 대신에 천연가스 발전소를 많이 지으면 된다.
예.
그리고 태양광이랑 풍력발전소는 앞으로 계속 단가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안 오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식의 에너지 믹스를 짰던 건데,
예.
이제 그런 와중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이게 지금 단절의 부채 적자로 남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연성 자원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 유연성 자원이 지금 이제 무탄소인데다가 안정적으로 값싸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이 유연성처럼 같이 받쳐줄 수 있는 게 매우 필요한 건데, 사실 독일은 그냥 얌체 같지만 프랑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프랑스 원전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피해를 보는 나라들은 사실 독일보다 훨씬 더 탈탄소에 기여를 많이 하는 국가들입니다. 보시면 독일은 탈탄소 전원이 60% 정도밖에 안 돼요. 무탄소 전원이.
예.
근데 프랑스는 거의 97%.
예.
노르웨이 99%. 스웨덴 98%.
수력 원자력.
수력 원자력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채운다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프랑스가 원전이 많고, 특히나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탄력 운전 원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껐다 켰다 많이 할 수 있는 거 우리 유연성 자원이라고 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보통 천연가스 발전소를 유연성 전원의 대표 주자로 삼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얘는 껐다 켰다를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원전인데도 불구하고?
아, 천연가스 발전소는.
아, 천연가스.
근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전은 경직성 전원이라고 하거든요.
예.
한번 키면 100% 출력으로 계속 때우다가 이제 끌 때쯤은 그냥 꺼야 되는. 그래서 거의 100% 출력으로 돌리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탄력 운전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해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100% 출력이에요.
예.
근데 이 시간대쯤에는 전력 소요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출력을 확 줄이죠. 거의 한 75%를 줄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한 30분 만에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이때 전력 소요가 늘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30분 만에 출력을 100%로 올리는 거예요.
예.
프랑스 원전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많이 지어도 어차피 그리드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간헐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도 프랑스 원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전을 하는 원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걸 충분히 버퍼를 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독일 조금 더 얌체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원전이 있으면 무탄소 전원인데다가 굉장히 값싸고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의 빈 공간을 메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전 세계 탄력 운전을 하는 나라가 사실 예전에는 두 나라가 있었거든요. 1980년대부터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근데 독일은 2010년대 들어서 탈원전을 하는 바람에 지금 완전히 다 사라졌으니까.
네.
근데 지금 세계에서는 뭐 거의 유일하게 프랑스만 탄력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탄력 운전을 이재명 정부에서 하겠다라고 김성환 장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김성환 장관의 인터뷰를 보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차세대 원전은 상황에 맞게 출력을 조정하는 유연성 기술이 설계 단계부터 반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궁합을 맞추고 소래 유연성을 높이는 뭐 발전계통 운영이 숙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랑 탄력 운전을 하는 원전을 어떻게 보면 두 중심축으로 놓고 에너지 믹스를 짜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야, 그런 게 원전에서도 그런 게 좀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러면 와 그러면 평소에도 싼 값에 원전을 쭉 내기도 하고 또 많이 쓸 때 좀 많이도 내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끄지는 않더라도 그쵸.
지금은 우리나라가 굳이 프랑스처럼 탄력 운전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발전량의 30%를 원전이 만듭니다.
그냥 바닥을 쭉 까는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냥 바닥을 까는 건데 프랑스는 탄력 운전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당시에 프랑스 같은 게 원전에 너무 꽂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 독립을 하려면 원전을 80%까지 올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는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이기 때문에
예.
이 70%까지 원전을 맞춰놓으면 원전이 경직성 전원이라고 하면 이게 수요가 들쭉날쭉한데 그러면 과잉 생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그리드가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1980년대부터 이 탄력 운전 기술이라는 굉장히 발전을 많이 시킨 거예요.
저건 우리는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는데
예.
이제 프랑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더니 그래 어려운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수주했잖아요.
예.
근데 체코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요구를 했던 게 이런 거예요. 탄력 운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도 원전도 쭉 나오는 거 말고 좀 줄였다가 높였다가 하고 싶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서를 낼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보시면 이게 100% 출력을 하다가 2시간 만에 출력이 50%로 줄어요. 줄었다가 다시 2시간 만에 100%로 채울 수 있는.
아, 그렇게 할 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고 아직 우리가 지어본 적은 없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어서 새로 원전을 만들게 되면 요거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하면 운영을 하면 되는 거다.
아, 그러니까 저게 되면 지금 우리는 그냥 바닥을 깔아주는 용도로 쓰고
우리는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모자라는 건 뭐 석탄도 떼고 천연가스 떼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되는 거지만
그렇죠.
만약에 원전하고 태양광만 있는 전력이야.
네.
그럼 태양광 안 나올 때 원전 많이 들고
맞습니다.
태양광 많이 넣을 때 원전 좀 줄이고
그렇죠.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예전에도 가능했으면 원래도 가능했던 거네요. 그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프랑스는 1980년대부터 했으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던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태양광이랑 원전이랑 한참 많은 분들이 놓고 싸울 때 야 저거는 너무 경직성 원전 아니냐 원전을 어떻게 한없이 늘리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탄력 운전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가장 태양광이랑 풍력이랑 어떻게 보면 궁합이 맞는 발전원은 원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탄소인데다가 싸기도 하고.
맞는 말이네요. 원전에 대한 저항감만 없으면 저 믹스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독일 사례를 보면 저기가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를 너무 많이 늘렸다. 딱 그 모델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 탄력 운전이랑 재생에너지가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를 사실 두 나라를 놓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전기야 사실상 두 나라가 한 나라처럼 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재생에너지랑 원전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유일하게 검증된 안정적인 에너지 믹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재생에너지를 만약에 키운다라고 하면.
원전을 탄력적으로 돌릴 수 있다면.
네.
독일은 프랑스의 저런 탄력적인 원전을 보고.
뭐 프랑스의 탄력적인 원전도 있고. 탄력 운전도 있고 뭐 어쨌든 주변 나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저 발전원들이 우리가 해도 문제가 없겠구나 그리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몰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전기는 좀 이렇게 연결하는 게 편리하긴 한 것 같아요. 내가 안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내부에서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는
있으면
게 없겠지,
매우 없겠지. 좋지만 우리나라는 완전 따로 떨어져 있는 섬처럼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을 데가 없잖아요.
대한해협을 연결해서 일본이랑 같이
일본이랑
쓰면.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죠.
근데 뭐 일본이 피크일 때 우리도 피크 있지 않겠어요?
비슷할 겁니다.
그 나라 추울 때 우리도 춥고.
근데 좀 이렇게
좀 덜 춥다 일본.
어떻게 보면 그리들 있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요금 체계 이런 것들은 분리가 되겠지만 또 네. 이렇게 수렴되는 효과가 있어요. 방금 독일에서 유럽 사례처럼 예를 들면 저쪽에 가격이 높은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낮출 수 있는데 만약에 통합을 했다 그럼 우리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문제겠네. 이야, 독일은 유럽은 하여튼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김성환 장관 지금 정부가 조금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과거처럼
그러네.
과거처럼 그냥 재생에너지만 깔면 되는 거 아니냐 메렌지 떼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AI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키워야 되고
예.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저 최근에 그 기후에너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재밌는 발언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재생에너지를 태양광을 많이 깔고 있기는 하지만
예.
풍력, 해상풍력 발전을 많이 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태양광이 뭐 1kWh는 뭐 350원 막 이렇게 된다는데
예.
아니 싼 태양광이라 해상풍력 발전소에 발전 단가가 예. 아니 싼 태양광을 놔두고 굳이 해상풍력 발전소를 만들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말인즉슨 완전히 그냥 재생에너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해상풍력도 세우고 풍력도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가 지금 제조기업들 같은 경우 전기요금 너무 비싸서 밖에 나가네 많이 하는 기사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산업용 전기요금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데 이 전기요금을 낮춰야만 나가는 기업들도 잡을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또 많이 공장을 지으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네.
전기요금이 오르는 거 최대한 억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럼 해상풍력 발전소는 사실 설 자리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히.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근데 왜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믹스 맞춘다고? 요것도 좀 저것도 좀?
구색이기도 하고 원래 지자체들이 우리 동네는 바람이 명품이지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앞바다에 해상풍력 되니까 경제성 무관하게 그냥 하자고 그랬던
일단 거잖아요. 재생에너지를 늘리려고 하면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를 어마어마하게 깔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100기가와트 정도 세워야 된다.
아니, 그래,
전체 발전량에서 30% 40%를 채워야 된다. 이게 안 되니까.
더 싸다면 당연히 해야 되죠. 더 싸고 하면 할만하지만 더 안 싸다면서요.
그러니까 비싼 거지만 친환경이 유행이니까 그냥 친환경 해. 내 돈이야 나라 돈이지라고 하는 게 진짜 몇 년 전에 그게 유행이고 계산이었다는 게 놀랍고 무섭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산업 그 기후 에너지는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합니다. 지금이야
예.
규모의 경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비싸지만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10기가와트 어느 정도 규모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단가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150원 정도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어쨌든 전기가 계속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싸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을 해야지 재생에너지를 무조건 만들겠다라고 해서 비싸더라도 이거 계속 산업을 키우는 게 맞을까? 물론 이 산업도 키워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에너지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러지 않았었던 거고 근데 이 정부에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풍력이 또 그런 예전에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풍력을 저도
대통령 잘 뽑았네.
윙윙윙 이 소리가 민원이 많다는 거예요.
네.
꽤 그래서 그 민원 안 나온 어디 없을까 해서 바다에다 하면
바람
민원이 없지 않냐.
바람.
어. 그게 윙윙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하대요. 뭐 하여튼 또
규모의 경제가 돼서 하면
뭐 그 말은 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펀딩 받아서 본인들 돈으로 규모의 경제 이뤄서
하면
전기
되지.
팔아서 사업하면 되지. 왜 자꾸 예산 달라고 그래요? 왜? 그,
또 하나 얘기하는 게 풍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산업의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것까지는 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기후에너지부에서는 태양광은 이미 어떻게 보면 서플라이 체인이 중국으로 다 넘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풍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만들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큰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키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걸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보다 사실
예.
원전이라고 하는 게 선택지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원전이라고 하는 지어야 될 거.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태양광 친 태양광파 그다음에 친 원전파가 많이 다투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다툴 일이 아닌데.
우리 다투지 말고 둘이 같이 해보자.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세웠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되게 지난하게 벌어졌던 어떤 에너지 논쟁 이런 것들은 종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태양광은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친환경 중에서는 그래도 원전이 맞습니다. 제일 싸긴 싼데 시간만 있으면 다 원전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네.
빨리 해야 되니까 태양광은 너도 와서 해라 하는 거죠. 그런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기도 하고 일단 태양광이 무탄소 전원이니까.
그러니까 무탄소 중에서도 네네네. 원전도 무탄소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도 싸고, 근데, 싸고 민원이 좀 적고.
맞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원자력 하시는 분들 좀 여쭤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최고의 그 에너지 믹스가 원래 우리가 돌리고 있는 원전이 한 30%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체 전기 발전량의 30%를 생산을 하는데 이건 그대로 계속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탄력 운전할 수 있는 원전 10% 정도 그다음에 또 이것도 탄력 운전이 가능한 SMR 10% 정도 해서 그러면 원래 원전, 경직성 원전, 기저부하로 까는 원전이 있고 탄력 운전할 수 있는 원전이 있고 SMR 이렇게 50% 맞춰놓으면 굉장히 안전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최적의 에너지 믹스는 그거다라고 원전 업계에 계신 분들은 주장을 합니다.
아까 그 표를 보니까 원전의 그 탄력성이라는 게 완전 이런 게 아니고 한 절반 정도 줄었다. 뭐 그런 약간 제한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표에 보니까.
아니, 잠깐 다시 한번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래요.
보여줬던 이래. 표는 한 절반 정도로 줄였다가 100으로 갔다.
25% 보통 한 50%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50% 줄였다가
25%까지도 줄일 수
있네. 요거 보시면 100에서 50, 50에서 100.
아, 많이 줄일 수 있네.
저런 줄이면
근데 다 프랑스 EDF가 보여준 표현은 어떤 경우에는 뭐 25%까지도 75%를 줄인 경우도 있다라고 하니 이렇게도 가능은 하겠죠. 근데 다만 탄력 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막 효율적인 발전은 아니에요. 왜냐면 투입 단위 연료당 나오는 전기가 더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 오늘 김상우 기자님 하시는 말씀은 너무 독일처럼 생각 없이 옆 나라만 믿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우리는 뭔가 좀 잘 섞어봐야 된다. 원전 열심히 써보자. 탄력적으로 쓸 수도 있다니.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뭐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우리가 그간 굉장히 태양광이 더 좋다 무슨 소리냐 원전을 써야지 굉장히 많이 다투었는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태양광이 더 좋은 나라는 아니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분들이 생각이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본인의 어떤 지향점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팩트는 틀린 거지. 지향점은
지향점 다른 건 그렇고
본인들은 아니,
누가 뭐래도 아니 누가 뭐래도 물은 100도에서 끓죠.
그분들은 본인들이 팩트라고도 생각하는 분들도
우리
있어요.
20도에서 끓는다는 생각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생각은
다를 수 있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지향은 다를 수 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방향을 내놨으니 이제는 네. 그런 다툼이 조금 종식된 게 아닐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금 반가운 인터뷰
이 정부도 5년이죠 뭐.
근데 뭐 앞으로는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탄력 운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정부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네. 전 정부에서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때 앞으로 새로 만드는 원전에 무조건 탄력 원전 음주적으로 넣게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된 거죠. 근데 뭐 AI 산업 키우겠다고 하는데 원전을 안 넣으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독일의 사례를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옆 나라랑 그 전력이 붙어 있는 게 그럼 약간 나는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독일한테는 너무 좋죠.
축복일까 이게 완전 짜증나는 상황일까.
독일한테는 축복인데,
축복인데
프랑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체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짜증나는 거죠.
우리나라도요. 강원도와 서울이 서로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야.
강원도 짜증나지.
아, 그럼. 왜 서울 쓰레기 인천에 버리냐고 싸우잖아요. 같은 나라에서.
맞습니다.
저기는 나라가 또 다르니까. 유럽이긴 유럽인데 나라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느낌이지. 지금 우리 내부에서도 사실은 얘 때문에 얘가 피해보고 얘 때문에 얘가 피해보는 게 하나둘이 아닐 거라고요.
프랑스는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버렸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오케이요. 보통 도매가격이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예. 도매가격이 너무 흔들리니까 전체적으로 돈도 못 벌고 전체 가격도 오르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발전차익지원제도라고 하는 걸 만들어버리는데 이게 뭐냐면 정부가 기준가격을 정해주는 거예요.
예.
시장가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장가랑 차이가 났을 때 부족하다. 기준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낮다. 그러면 정부가 보존을 해주고
비싼 걸로만 사죠.
보존을 해주는 거죠. 보존을. 예. 그 가격 차익만큼. 그다음에 많이 남았다. 그러면 그거는 발전사가 뱉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정부가 가지고 전기요금 조금 더 낮추는 일종의 보조금 역으로 쓸 수 있도록
많이 안 움직이게 하겠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는 걸 막겠다. 물론 독일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만 프랑스가 드림이니까 사실 프랑스는 독일이 못 이겼나 보더라고요.
야, 우리 전기 끊어. 야, 전기 끊어. 말 안 돼.
그래서 어쨌든 프랑스는 그걸 관철을 시켰다.
그렇군요. 아, 그래도 우리가 안 되면 옆 나라에서 할 수 있다는 구조가 있다는 게 짜증나. 지금 같은 상황은 짜증나도 도움이 될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렇죠.
뭔가. 아쉬우면 가져올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실 노르웨이가 어떻게 거의 수력으로만 거의 100% 가까이.
제주도가 그렇잖아. 친환경 전기를 다 거기는 친환경 전기만 쓴대요.
가져온 거지가 뭐 모자라면.
좀 모자라.
분산해서 가져오지 뭐.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좋습니다. 야, 김상훈 기자 세상에 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에너지 전문 기자.
네. 에너지 전문 기자 진짜 김상훈 기자 요즘
우연히 에너지를 내가 보기엔 선택한 것 같은데 진짜 이 분야가
활약이 대단해.
뭐 전 세계 모든 뉴스의 대부분이고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대요.
매우 중요해요.
전 진짜 관심이 많아요. 에너지. 잘 금방 해결도 잘 안 되고.
맞습니다.
기사에 보고.
그 복잡해요.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 이런 걸 여러분 정하면 안 되는 건데
노르웨이가 화났다 그래서 독일 때문에 네 김상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